사람들은 흔히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을 바꾸면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들 쓰고 있어요. 개혁한다, 사회를 개혁한다, 정치제도를 개혁한다, 교회를 개혁한다 라는 말로 개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면은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들이나 조직을 개편하고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시도한 적도 없고 이루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불의한 그런 로마의 네로 황제 그런 자들한테 처해져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쭉 봤으면 보면 사악한 왕에게도 그 당시 왕에게도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복종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사회 제도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뜯어고치길 바라요. 겉으로 보는 것을 바꾸면 그것이 참된 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개혁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랬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서 자기들을 분리시키고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성심성의껏 그런 종교적인, 의례적인, 형식적인 모든 면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과 흠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흠잡을 데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흠잡을 데 없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완벽을 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개혁되었다고 하지만 그들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일깨움을 하셨고 그들이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외식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아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나 제도나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제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혁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reformed라는 말은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다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원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리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원리요 원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뭐라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by only scriptur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는 by onl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by 솔라 피데오, 무슨 말이냐면 by only faith, fideo, faith.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거기다 뭐가 더 두 가지가 첨가되냐면은 sola,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겠다는 이 주의, 이 사상, 이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중세시대의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반카톨릭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개혁주의가 프로테스탄트가 반카톨릭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카톨릭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개혁주의의 어떤 사상이었지, 이 개혁주의 사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의 개혁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이 중심 사상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겉으로 되어지는, 외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도 여기서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개혁하는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개혁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거룩한 정체성 확인입니다. 이것은 참된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막 뭐를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출발은 내가 어떤 존재로 거룩하게 되어졌느냐를 먼저 인식할 때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택하고 선택해서 이 일반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 분리해서 따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줬다, 선택해줬다, 그리고 분리되었다라는 말이 그게 거룩한 의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선택해주셨고 분리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돼서 그 거룩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리스판드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삶. 신분이 있으면 신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내가 거룩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무리들 가운데 살아가면 거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신분은 받았어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내가 세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거룩한 주의 무리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섞여진 무리들을 분리 제거해야 된다. 섞여진 무리들. 보시면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듣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고 하는데 이 섞인 무리라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들. 이 섞인 무리라는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에요. 왜 이 이방 족속들을 분리시키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종적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섞인 무리가 다른 외국인이라고도 하지만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섞인 무리를 제거하라는 말, 분리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외국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 섞인 무리는 인종적인 어떤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섞인 무리를 갈라내라 분리시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섞인 무리가 누구냐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2절에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들어오니까 막 발람을 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줘서 이제 저주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던,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사건을 잘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알게도 이 사건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숭배자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았어요. 섞여서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옆에 와가지고 꼬득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과 더불어 이 우상도 좀 섬겨자, 우상도 예배, 우상 숭배하자, 우상에게 월십하자, 아이돌 월십하자, 우상 숭배하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섞인 무리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이 섞인 무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여기서 뭐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게 하였다. 이 분리시킵니다. 근데 언제 분리시킵니까?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리시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 가운데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이 무리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지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어떻게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한편으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당시에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게 그냥 와서 막 우상을 섬기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한 번은 너의 신한테 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신을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희 신, 한 번은 우리 신, 한 번은 우상 숭배, 한 번은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여호와 숭배, 여호와한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양다리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남유다도 그 혼합주의 그 사상 때문에 망한 거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고, 북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한 번은 한편으로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기 신앙, 양다리 걸치기 숭배. 결국은 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은 순수성을 다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님들 상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이런 헷갈리게 믿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성을 상실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그런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파괴하고 해치는 자들을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말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방해되는 여호와 순수성을 갖는데 건전치 못한 체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사람들과 그런 펠로십 교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교제해야 되고 우리를 여호와 신앙을 바로 갖는 데에서 방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나 잘 유심히 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 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죄악된 삶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섞은 무리들을 이 이스라엘에서 다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 섞여 있는 이 무리들, 바로 이방 족속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데 유혹하는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제거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많이 들으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 많이 들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우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섞여 살고 있는 섞여져 있는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시도하는 마지막 개혁은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 이 정결케 되는 작업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작이 되는 이 정화 작업은 자기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서 그 정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하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 무리 중 가운데서 섞인 무리를 제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섞인 무리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섞인 무리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섞인 무리들,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면 성전이 정화되어야 돼요. 이 성전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정하려면은 성전을 깨끗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데 정체성을 갖는데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시켜서 제거하듯이 여기서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전, 성전 정하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분별이 어떤 것을 분별하고 있는지 보면 악한 것을 여기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랏과 같은 추종 세력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도비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비아가 한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만든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만든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만든 성벽은 무너질 거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어떤 인척관계를 만듭니다. 혈연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과 친분관계를 만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방을 만듭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제 세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소재물도 있어요. 유향도 있어요. 11조도 거기다 담았습니다. 곡물, 세포도주, 제사장들에게 준 거제물, 이 완전히 제사 때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넌 그 방을 완전히 그것을 비워버리게 하고 거기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갖다가 거기서 살림을 살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협주의죠. 현실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 악한 사람, 자기를 조롱했던 원수 대적을 자기들의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이르사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 사실은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느헤미야가 그때 있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이곳에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쪽으로 현실을 타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어렵게 했던 조롱했던 이 사람에게 성전에 방을 주면서 그곳에서 기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조치하는 조치는 어떤 조치냐면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단호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화라는 거예요.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으로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진다고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의 그릇과 소재문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다 들여놓습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다시 그곳에 들여놓아야 될 것은 다시 들여놓습니다. 완전히 버릴 것은 버리고 완전히 버려서 깨끗케 하고 이렇게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물로 씻는다든지 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피를 뿌린다든지 물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는 것은 예전에 했던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뭡니까? 이 소재물도 거재물도 다 드러났었지 않습니까? 십일조도 곡물 예전에 했던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회개와도 같습니다. 회개가 어떤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부인합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다시 예전에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예수님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라. 다시 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처음에 했던 주님을 향했었던 처음에 했던 그런 결단,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점검하고 예전에 가졌던 열정과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되어질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내가 인식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합니다. 과감히 내던집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완전히 내던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개혁, 정결하게 되는 방법,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지 않으면은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단호한 대처와 결단이 있을 때만 성전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 정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은 솔로몬 템플, 솔로몬 성전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성전이에요. 딱 한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꼭 성전에서만 와서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림을 갖다 다 놓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제물과 향과 그 안에 있는 소제물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져야 그 기능과 역할을 다 디스트로이한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역할을 다 막아버리고 그 역할을 파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것을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성전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의 펑션과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뭘 했냐면 성전 정화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 정화할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사람들이 막 뭘 팝니다. 막 물건을 팝니다. 동물들을 팝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장사 거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내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제사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세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참 예배자로서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예배가 아니라 장사하고 거기서 물건 사는 거에 완전히 몰두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다 물건 가지고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 뭐냐면 자기의 몸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 몸이 참 성전이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다.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가 시작되는 될 것이다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이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진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냐면 자기 자신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참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놀란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인 거는 우리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참다운 예배다운 참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되어지는 예배가 또 예배지만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려면은 기능을 하려면은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듯이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영이 주어졌으면 성전으로서 우리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령의 전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면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의 전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지정에 걸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거 있습니까? 도비아라는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였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완전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처럼 이 잘못된 사상, 우상숭배하는 사람, 요즘 말을 따지면은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자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 이단자들을 완전히 제거 분리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 그것이 교회 정체성이요 신도의 성도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2부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 좀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도비아나 이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감한 단호한 대처를 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하면 이건 이단 사상에 대한 단호한 대처입니다.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에 대한 완전히 단호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도 포용하고 사랑해야지. 지금 느헤미야가 이단을 포용합니까? 내 처벌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 사람들은요 어떻게 교회 와서 이단의 자기들의 사상을 여러분 말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들어와서요 처음부터 막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이단에서 나온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간증이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저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이단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쉐어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상이라는 걸 모르고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듣다가 보니까 진짜 같은 거야.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야. 자기 터치되고 어떨 때는 마음이 터치되고 감동이 돼서 눈물까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속 듣게 되다가 나중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쉐어링해요. 간증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고 사람들한테 은혜스럽게 간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넘어갑니다. 은혜도 됩니다. 감정적인 터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강력하게 제가 말하니까 나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합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완전히 뭐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성도로서 지금 저하고 목사하고 성도로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지금 저희 가정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되어지는 영광된 예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된 예배 참여하라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